우리 재림 교인들에게 시골 생활하면
상당히 이 신경을 곤두서게 하거나 번거롭게 하는 아니면 귀찮은 그러한 기별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옛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기 바로 전에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일요일 휴업년과 시골 생활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아주 좋은 표본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저희 파이널 G 웹사이트에 들어오는 분들을 위해서 일요일 휴업년과 대도시를 떠나야 하는 그 상관관계가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 신을 볼 때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지 자 그 좀 내역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기 전에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징조를 설명하신 그 장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선 것을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말씀은 제가 간단하게 먼저 한 가지를 언급하고 지나갔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 전 개인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믿습니다. 옛날에 천국 복음이 한번 세상에 다 전파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이미 이 천국 복음이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된 바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골로새서 1장에 말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사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다 받아서 그 진리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다 결정을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지역에 살든지 어느 나라에 살든지 어떤 섬이나 어떤 산에 살든지 간에 그들이 정말 진리를 찾아서 알길 원하기만 하면은 그들이 주위를 돌아보면서 가서 집어들 수 있을 정도로 진리가 그 당시에 전부 다 퍼져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 천국 복음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온 세상에 갑자기 다 퍼졌습니다. 그와 똑같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천국 복음이 세상에 다 전파되었다고 골로새 1장에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 똑같은 그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해석을 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믿는 것은 오늘날 천국 복음이 이 세상에 다 이미 전파되어 있습니다. 왜? 어디에 살든지 심지어 이슬람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위를 돌아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다든지 어떤 테이블 듣는다든지 어떤 책자를 본다든지 어떤 심지어 전도지를 받는 한이더라도 그들이 돌아보면서 진리를 집어들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이 세상에 전부 다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천국 복음은 세상에 다 전파된 것으로 전 개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기를 이제 그런 마지막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산으로 도망하는 일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살 때 대도시를 떠나서 도망해야 할 일을 미리 징조로 보여주시는 표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실제적으로 있었지만은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더 많이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거룩한 것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어떻게 이 말씀을 읽는 자는 깨달아라 좀 알라 그리고 유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여러분들 물어보십시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섰다. 그러면 이 거룩한 것이 어디 섰단 말입니까? 성소 안에 들어왔단 말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 안, 성벽 안에 들어왔단 말입니까? 지성소까지 들어왔단 말입니까? 어디에 서 있단 말입니까?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아 그렇다,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각 시대 대쟁투 31페이지입니다. 영문 각 시대 대쟁투 3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예루살렘이 타이터스로 말미암아 재차 포위됐을 때 당한 재난은 실로 끔찍스러웠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이 두 번 포위됐었죠. 첫 번 포위됐다가 나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이상스럽게 그 포위를 풀었다가 나중에 두 번째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도성은 유월절에 포위를 당했는데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성 안에 모여 있었다. 잘 보존하기만 하였더라면 주민들이 몇 년 동안 넉넉히 먹을 수 있었을 저장된 식량은 불목한 당파 간의 질투와 복수로 이미 없어져 버렸고 지금은 온갖 심한 기아에 빠지게 되었다. 밀 한 대의 값이 한 달란트나 되었다. 한 달란트는 1년 봉급이에요. 사람들은 기아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그들의 가죽 허리띠와 신발과 방패 뚜껑을 씹기까지 하였다. 많은 백성들은 들에서 자라는 식물을 뜯어오고자 밤중에 몰래 성벽을 넘어갔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잔인한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였다. 서로 안전하게 돌아온 사람들이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거두어 온 것들을 도둑맞거나 빼앗기기 일쑤였다. 심지어 궁핍에 빠진 사람들이 감추어 두었을지도 모르는 조금밖에 안 되는 최후의 양식을 빼앗기 위하여서 세력 있는 사람들은 가장 잔인한 고문을 자행했다. 끔찍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화이트병에서 말씀하기를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마지막 시대 세상의 멸망을 대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악한 일들이 앞으로 세상에 곧 이르러 올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식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래를 위하여 저장해 두려는 생각에서 만행을 행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어떤 뭐 위험이 온다, 천연재해가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합니까? 사재기. 라면 사재기, 뭐 물 사재기, 쌀 사재기. 미국과 한국이 똑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엄청난 재난과 고통이 대도시에 올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했습니다. 계속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기근과 온욕으로 죽었다. 혈연적인 애정은 사라진 듯 하였다. 남편은 아내의 것을, 아내는 남편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상상이 되세요? 야, 참 이건 굉장한 것이죠. 늙은 부모의 입에서 음식을 빼앗는 자식들도 볼 수 있었다. 늙은 부모의 입에서 자식이 음식을 뺏어 먹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는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 멸망받을 그 도성에서 나왔다. 그것은 곧 처녀 내 백성의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는 대답이었다. 사람들이 조용히 자기 아이들을 삶아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비정하고 무정한 곳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떠난 곳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대도시에 생길 일들은 엄청난 일들일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400년 전에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예언한 경고도 이루어졌다.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8장 56절과 57절에 모세가 이미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AD 70년 당시에 그들이 몰래 자기들이 낳은 자식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그만큼 기아 선상에 허덕이는 엄청난 환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다가오는 환란을 미리 보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지 이 로마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십자가가 많이 있어서 걸을 때 십자가를 피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 주위에 십자가가 가득 차게 있었다, 그렇게 이제 역사는 설명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타이터스 장군이 말이죠, 차라리 다른 지역에 가서 싸우자, 성전을 보존하자, 그렇게 이방인인 타이터스 장군이 그렇게 요구할 정도로 그는 사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을 아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다른 나라에 침입해 가서 다른 나라의 성전을 그 망가뜨릴 마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너무나 돌들을 던지고 너무나 악랄하게 구니까 나중에 싸우다가 로마 군인 가운데 한 사람이 그만 횃불을 잘못 실수로 성전 안에 던지는 바람에 불이 나서 성전이 다 타버리게 된 것입니다. 타이터스 장군은 그 성전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악랄해진 유대인들 때문에 그 성전이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대쟁투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로마 군에게 그처럼 소름 끼치는 광경이 되었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더욱 그러했겠는가. 온 성이 내려다 보이는 산 꼭대기 전체는 하나의 활화산처럼 불타고 있었다. 건물들은 굉음과 함께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넘어져 불구덩이 속으로 삼켜지고 말았다. 백향목 지붕은 불붙은 종잇장들과 같았고 도그만 첨탑들은 새빨간 쇠꼬챙이처럼 빛났고 탑로는 높은 불과 연기 기둥이 되어버렸다. 가까이 있는 산들은 불빛에 비추어 환하게 드러났고 그 멸망의 과정을 공포에 질린 채 염려하면서 주시하고 있던 낙담한 무리들이 불빛에 드러났다. 그리고 성벽 위에와 성중 높은 곳들은 사람들로 번잡을 이루었는데 그 중에는 절망적인 고민으로 새파랗게 질린 사람들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무익한 복수심으로 얼굴을 찌푸린 사람들도 있었다. 뛰어다니는 로마 병정들의 함성, 불에 타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애처로운 부르짖음이 불붙는 소리와 건물의 제목들이 무너져 내려앉는 큰 소리와 뒤섞여서 들렸다. 그리고 그 소리들은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와 합하여 산울림이 되어 돌아왔다가는 다시 돌아갔다. 성벽 위에도 비명과 통곡의 소리가 뒤섞였으며 줄여서 거의 죽게 된 사람들도 그들의 남은 기운을 다하여 고민과 비탄의 부르짖음을 바라고 있었다. 성내의 살육은 성 밖에 그것보다도 더욱 비참하였다.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젊은이 폭도나 제사장 싸우는 자나 자비를 구하는 자나 무차별하게 학살을 당하였다. 죽임을 당한 자들의 수요는 죽이는 자들의 수요보다 훨씬 더 많았다. 로마 군인들은 도륙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죽음의 무더기를 기어 올라가야 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앞으로 우리 앞에 다시 반복될 것 같으면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써야 하겠습니까? 그들을 경고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이제 좀 보십시다. 그런데 이러한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단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요? 왜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본 사람들이 빨리 어디에? 산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여러분, 시골 생활은 일요일 휴업령 때문에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물론 일요일 휴업령 때문에 생기는 것도 큰 이유 가운데 하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시골 생활은 일요일 휴업령을 피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녀의 교육과 우리의 건강과 품성 교육을 위해서 또는 우리가 자급자족해서 건강한 생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시골 생활입니다. 시골에 살지 않고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시골에 사는 사람보다 구원 얻기가 훨씬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열 가정 가운데서 도대체 몇 가정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지 이렇게 아주 탄식하는 말씀을 화이프니 한 것을 우리가 예언에서 많이 읽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 산으로 도망가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그 멸망에서 피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도 이제 대도시를 떠나서 시골에 있는 것은 마지막 환란과 일요일 시험령을 통과하기 위한 거기에서 그 환란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시대 표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읽어보십시다. 그러면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질문을 했죠.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에 어디쯤 어디에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 도망가란 말입니까? 언제 도망가란 말입니까? 예? 자, 보십시다. 자, 대쟁투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에 들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가끔 우리가 그저 막연하게 이해하지만 자세하게 그 말씀을 자꾸 씹어서 읽어볼 때 그 속에 있는 참된 의미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배역한 이스라엘에게 내릴 심판, 특히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일로 인하여 그들에게 내릴 보응의 징벌을 선포하셨다. 두려운 사건이 절정에 이르기 전에, 잘 들어보세요. 이 두려운 사건은 무엇입니까? 로마 군인들의 공격이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공격하는 이 두려운 사건이 절정에 이르기 전에 먼저 분명한 징조가 있을 것이었다. 무슨 징조예요? 그 군대가 와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포위해요.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포위합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협령이 나면 그때 피하는 것이다. 늦었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도 이렇게 편한 시대에 여러분 집 팔고 그다음에 뭐 어디에서 준비하고 땅 알아보고 집 짓고 이사하는데 1년씩 걸리는데 언제 1월 첫년 났는데 그때 도망가자. 그때 무슨 뭐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어떻게 대도술을 어떻게 피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거짓입니다. 거짓 평안의 기별입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 피해야 될 길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참 고난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그 두려운 사건이 절정에 이르기 전에 먼저 분명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 무서워하던 시간은 갑자기 또한 신속히 이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징조는 먼저 있어요. 먼저 포위하는 징조는 있지만은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기대치 않을 때 갑자기 하루아침에 밀어닥친다 말입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경고하셨다. 자, 그 다음 말씀 들어보세요. 아, 이렇게 말씀을 자꾸 눈을 떠서 보아야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저 그 다음 문장이 저한테 이해를 주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곧 우상 숭배하는 로마의 군기가 이게 뭐예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에요. 곧 우상 숭배하는 로마의 군기가 예루살렘 성벽 밖 수마일까지 미치는 거룩한 땅에 세워질 때에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거룩한 것이 어디예요? 여기 설명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 밖 수마일까지 미치는 거룩한 땅에 설 때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아직 안 왔어요. 예루살렘 성벽에 수마일 저기 가물가물 보이는 저쪽까지 지금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도망하여 안전을 얻어야 할 것이었다. 이게 뭐예요? 이로 시험령이 나면 아닙니다. 그런 징조가 가물가물 보일 때 이미 대도시는 떠나야 합니다. 대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 앞으로 다 죽습니다. 절대로 환난 피하지 못합니다. 아 물론 그 안에 여러분 저도 지금 대도시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럼 우리 한 가지 이해할 것은 대도시 안에 우리가 위치할 때 하나님께서 그 대도시 안에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노처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노처럼 끌어내시죠. 노처럼 끌어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요? 주님께서 그 대도시 안에서 빛을 바라고 진리를 바라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살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화이트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웃포스트 이반열리만 해요. 밖에서 살면서 도시 안에 들어가서 에녹처럼 그렇게 전도하라는 것이 화이트에서 말씀하신 아웃포스트 이반열리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도시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끌어내시지만 그러나 도시에 안주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과 예언의 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대도시에 계속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환난 가운데 다 멸망할 것입니다. 이건 아주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정쩡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해줘야 사람들이 거절하든지 받든지 빛의 역할을 그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경고하는 징조가 보일 때 도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할 것이었다. 예루살렘은 물론이요 온 유대 땅에서도 도망하라는 신호에 즉시 순종해야 할 것이었다. 그때 지붕 위에 있던 사람은 아무리 값진 보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건지기 위해 내려가서 집안으로 들어가지 말 것이었다. 한 1년, 2년, 3년만 더 참으면 우리 이 땅이 좀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서 그때 내가 시골에 가겠습니다. 그때 내가 대도시를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 마귀의 올무에 점점 더 걸려서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는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 상태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밭과 포도원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더운 날에 일하기 위하여 벗어둔 겉옷을 가지러 되돌아가므로 시간을 써서는 안 될 것이었다. 이만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마음속에 들어와서 틈타기 때문에. 겉옷을 가지러 되돌아가므로 시간을 써서는 안 될 것이었다. 그것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명령은 아주 즉각적인 것이고 아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한순간도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이었다. 헤롯이 다스리던 당시에 예루살렘은 매우 아름답게 단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탑과 성벽과 보루들을 세웠고 더욱이 지세까지도 좋았으므로 그 성이야말로 함락시킬 수 없는 성과 같았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공공연하게 예언하는 것은 마치 노아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취급되었던 것처럼 정신 빠진 경고자로 불리워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때입니까? 짐승의 우상이 이미 세워진 때입니다. 여러분, 대쟁글 보니까 짐승의 우상은 뭡니까? 자기들의 신조를 푸시하기 위해서 국가의 권력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개신교의 연합 단체가 짐승의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는 아직 알았지만 짐승의 우상은 이미 세워졌어요. 옛날 다니엘 시대 때 짐승의 우상이 다시 말해서 그 두라평지의 우상이 서서히 세워졌어요. 서서히 세워질 때 그때 그들이 이미 영적으로 준비되었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짐승의 우상은 세워졌어요. 미국의 이 개신교의 연합 단체가 준비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대쟁투 27페이지입니다. 제가 이제 곧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대쟁투 27페이지 보세요. 예루살렘의 운명이 그리스도 자신의 입으로 선고된 후 거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성과 그 백성에 대한 형벌을 미루어 오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언에 말씀된 요한 계시록에 말씀된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될 준비가 다 되어 있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미루어 오시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참아오신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당신의 복음을 거절하고 당신의 아들을 죽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놀라웠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의 비유는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를 잘 설명해 준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고하는 명령은 이미 하달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일을 잠깐 동안 지체하였다. 유대인 가운데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업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일찍이 그들의 부모가 거절한 빛을 받아서 실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과 그 동료들의 전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자 하셨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생애는 물론이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언이 어떻게 성취된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했다. 그 자녀들이 부모의 죄 때문에 형벌을 선고받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부모들에게 주어진 빛은 물론이요 그들 자신들이 받은 빛까지도 거절함으로 부모의 죄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악의 잔을 가득 채웠다. 여러분, 지금 재림교회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888년도에 느님이 성령을 내리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체험이 무엇인지 진리를 재림교회에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것이 분명한 것은 거절했기 때문에 늦은비가 없지 않습니까? 늦은비가 없는 것은 거절했다는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시대에 주님께서 계속 참아오신 것은 그 후세대들이 태어나고 또 우리까지 태어나서 그 시대의 그 강력한 진리와 화이프인 당시의 성령으로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우린 잘 몰랐어요. 우리도 그것을 받고 우리의 선조들이 받아서 거절한 기별을 우리도 받아서 우리가 선택함으로 우리가 거절해서 교회가 냉랭해질 때까지 주님께서 참아오신 것이에요. 이제는 그 시대와 그 후시대와 그 후시대가 주의 진리와 성령이 내릴 참된 복음을 거절하게 된 입장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우리를 완전주의를 믿는다고 욕하고서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몰라서 주님께서 참으시는 것입니다. 계속 인내하시고 죄악의 잔이 찰 때까지 참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옛날에 유대교회의 입장을 말씀하시면서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라는 명령이 있을 때 그 농부가 됐습니다.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한 해만. 똑같은 기도가 하늘에서 재림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래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좀 보십시다. 교회 증언 5권 464페이지와 465페이지에 이 말씀은 1885년도에 기록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1888년도에 믿음으로 만난 의의 기별,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를 완전히 피어나시키고 재림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신 그 기별 말입니다. 그 기별을 주셨을 때가 1888년도예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1888년도에 미국의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월 휴업령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1888년도에 기별을 전했던 그 두 목사 가운데 하나인 A.T. 존스 목사가 가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주 열심히 토론해서 그 일월 휴업령이 사실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기각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 하필은 A.T. 존스 목사가 대표로 갔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상당히 심각한 생각을 주어야 할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재림교인들은 그것도 몰라요. 그게 1888년도인데 1885년도에 3년 전에 이 말씀을 화이프님께서 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것이 옛날 1888년도를 전후로 했던 그 일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기의 하나의 표상이에요. 들어보세요. 교회 증언 5권 464페이지와 465페이지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그들의 애정을 두거나 그들의 재물을 쌓아둘 때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그들의 애정을 두거나 그들의 재물을 쌓아둘 때가 아니라 초기에 제자들처럼 우리가 황량하고 외진 장소에서 피난처를 찾지 않을 수 없을 때가 멀지 않았다.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의 포위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하라는 신호가 되었던 것처럼 법안권의 안치기를 강요하는 법령을 통한 우리나라에서의 권력 장악은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가 될 것이다. 그때는 대도시를 떠나고 산간 한적한 곳에서 궁벽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더 작은 도시들을 떠나갈 준비를 할 때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대도시를 떠나는 것은 물론이고 적은 중소도시에서도 떠나야 되고 이런 시골에 살고 있으면서 이제 여기에서 어디로 갈 준비를? 아주 궁벽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할 때다 그랬어요. 이때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대도시에 살 때가 이젠 더 이상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것이 1885년도입니다. 그런데 Country Living, 시골 생활 예언의 신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에 이 교회 증언 5권 지금 읽은 464페이지와 465페이지를 인용했어요. 그래서 일월 휴업령 때 대도시를 떠날 때가 되었다고 이제 말하면서 더 이상 대도시에 살지 말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Country Living 24페이지에 이 시골생활 24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1903년도에 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연도를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1885년도에는 말씀하기를 더 이상 우리의 애정을 세상에 두지 말아라. 이제 대도시를 떠나고서 작은 도시도 떠나서 궁벽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할 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1885년. 근데 Country Living, 이 시골 생활 24페이지에 1903년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들어보세요. The time has come. 때가 왔다. 때가 되었다. When as God opens the way.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대로 families should move out of the seas. 이 각 가정들은 도시를 떠나서 나가야만 한다. 그러할 때가 지금 되었다. 그랬어요. 이건 언제요? 1903년도에. The children should be taken into the country. 아이들은 시골로 데려가짐을 당해야 할 것이다. The parents should get as suitable a place as their means will allow. 부모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허용하는 대로 아주 적당한 장소를 구해 놓아야만 한다. Though the dwelling may be small, 그 장소가 적은 곳이라 할지라도, yet there should be land in connection with it. 그들이 사는 집과 함께 적은 땅이 있어야 할 것이다. That may be cultivated. 그들이 기경할 수 있는 땅이 그 집과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1903년도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도대체 그러면 1885년부터 1903년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화이트분께서 준비할 때다 하시다가 이젠 그때다 빨리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느냐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적응해야 할 우리 신앙 태도를 말하는 표상이 된다고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면 1888년도에 일요일 휴업령이 국회에서 거의 통과될 뻔했습니다. 뉴햄셔의 상원 의원이었던 H.W. Blair 상원 의원이 1888년도에 일요일 법령을 제안했습니다. 그때 우리 재림교에서 반대했습니다. 특별히 A.T. 존스의 그 참 훌륭한 연설 때문에 그 사실은 그 큰 영향 때문에 사실 그 법령이 기각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보세요. 그런데 아까 제가 교회증언 5권 읽었죠. 교회증언 6권 보십시다. 교회증언 6권 이것도 이것은 1900년도에 쓰여진 것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1900년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경험은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할 자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무슨 교훈? 아까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된 것 말입니다. 하늘의 벌이 이 지상의 거민들에게 쏟아지기 전에 주님께서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호소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의 음성을 높이신다. 그대의 자녀들을 집안으로 모아들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있는 자들과 악을 가르치며 실천하고 있는 자들에게서 떠나도록 그들을 모아들이라.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대도시들에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여러분 1885년도부터 1900년도, 1903년도, 3년도까지 이제 화이트분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좀 더 intensified라는 점점 더 아주 심각성이 더 강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예루살렘의 포위는 이중적이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중적이었습니다. 두 번 포위였습니다. 주님의 그 예언을 성취한 것이었죠. 첫 번째는 AD 66년도에 AD 70년도에 포위됐던 그 전에 4년 전에 AD 66년도에 베스파시우스 장군이 말이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포위만 한 다음에 이상의 포위 풀고 갔어요. 와서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징조로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 이미 그 성벽 저 수마일까지 다 군대가 와서 거룩한 곳에 가장한 것이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성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도 4년 동안 로마 군대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꼭 그럴 때입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AD 70년도에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포위된 다음에 그다음에 성이 완전히 멸망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멈춤하고 그들이 포위를 풀고서 그들이 물러갔을 때 그때 유대인들은 환란이 앞으로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안하고 안전할 때 주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는 도망할 때였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래서 사실은 대도시를 떠나서 도망할 때입니다. 어디로? 산으로. 이것이 얼마나 분명한지 모릅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좀 더 실질적으로. 좀 프랙티컬하게. 1998년도 7월 달에 교황청은 니에스 도미니, 교황의 사도서신 바티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통해서 이제 주일,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특별한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각 세계에 있는 위정자들과 교회 지도층들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부탁하고 호소해서 일요일을 거룩하게, 또한 모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휴식의 날로 만드는 법령을 제정하도록 호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누가? 요한 바울 2세가. 이것이 1998년도 7월 달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 우리가 저 마음 가운데 가슴이 서늘할 정도로 충격을 받고, 야, 이제 때가 됐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말해서 로마의 병정이 포위하는 일을 본 다음에 가슴이 섬뜩했지만, 포위하고 물러간 다음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저 평안하게 지금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999년도에 바티칸은 인퀴지션 디파트먼트, 종교재판, 종교재판 때 못합니까? 고문하면서 종교재판해요. 왜 고문하면서 합니까? 그 이유는 너희가 이단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육체를 고문해서라도 너희 속에서 그 반역심을 빼내서 너희가 지옥에 가서 덜 고생하거나 아니면 연옥에 가서 회개해서 연옥에 떨어져서 덜 고통을 좀 덜 당하게 위해서 우리가 사실 도와주는 것이다. 그것이 종교재판 때 고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역자를 갖다가 반역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뜻이었어요.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그것이 인퀴지션이에요. 그것이 종교재판이었어요. 근데 종교재판, 재판 그 디파트먼트를 닫은 지가 오래됐어요. 바티칸에서. 그런데 1998년도 7월 달에 교황의 사도서신, 일요일을 존중하자는 서신을 전 세계 사도서신으로 발표한 다음에, 그 다음해인 1999년도에 바티칸은 이 종교재판부인 인퀴지션 디파트먼트를 다시 연다고 발표하고 레팅을 신부를 인퀴지션 책임자로 선임했다고 타임즈에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본 다음에도 재림교회들은 계속 잠들었습니다. 이런 협령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잠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 Y2K가 지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큰 환란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동방 박사들은 그 말세가 올 것을 보고 놀라서 그들이 많은 돈을 쳐들여서 컴퓨터를 고쳤습니다. 특별히 전기 회사가 많이 고쳤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주님의 은혜로 Y2K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오지 않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2004년도, 작년도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선거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기독교인들의 힘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긴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재선되었습니다.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과 하원 의원들이 다수가 다시 당선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크리스천 코올리션, 기독교 연합단체 이제 지도층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재선된 것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했다는 것을 내가 이해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재선된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What can I do for you? 이것은 심각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12월 26일에 있었던 아시아의 쓰나미, 그 지진과 해일, 처음이 움직이는 일, 여섯째 인의 맨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한 처음이 움직이는 일, 그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십계명을 공공장소에 갖다가 붙여놓자는 그런 운동이 천국을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위에도 사람들이 자기 앞에 뜰에 무엇을 꼽아놓습니까? 십계명을 프린트해서 다 꼽아놓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도 재림교들은 계속해서 잠을 잡니다. 이러면서도 대도시에 남아있으면서 앞으로 주님께서 특별한 섭리와 보호하심으로 자기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계속해서 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저희 파이널 지에 들어와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좀 연구해 보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큰 실수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환란이 올 때, 갑자기 올 때, 그때 지금 포위된 것을 멸망에 가정한 것이 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고도 산으로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그 피해를, 그들이 그냥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이럴 때 재림교회가 옛날 유대인들처럼 지체하는 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보고도 깊이 잠자고 있었던 옛날 교회처럼 지금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각시대 대쟁투 영문 25페이지에 곧 우상 숭배하는 로마의 군기가 예루살렘 성벽 밖 수마일까지 미치는 거룩한 땅에 세워질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도망하여 안전을 얻어야 할 것이었다. 경고하는 징조가 보일 때 도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할 것이었다. 예루살렘은 물론이요 온 유대 땅에도 도망하라는 신호에 즉시 순종해야 할 것이었다. 지금은 대도시에 더 이상 살 때가 아닙니다. 대도시 안에 살 사람들은 자기가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 사업하기 위한 그런 소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외에 모든 재림교회들은 대도시를 떠나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앞으로 엄청난 환난 가운데 고통 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말씀했습니다. 초기 문집 34페이지에 말씀했습니다. 영문 초기 문집 34페이지에 환난의 때에 우리 모두는 도시와 촌락을 떠났으나 악인들이 칼을 들고 성도들의 집으로 들어와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쳐들 때 칼은 부러져 마치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땅에 떨어졌다. 여러분 여기에 주의 백성이 이제 여기서 보호받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명령을 계속 순종하면서 대도시를 이미 떠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천사의 보호입니다. 마지막 시대 주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계속 머뭇거리는 사람들은 옛날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똑같은 운명이 되지 천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 말씀은 대도시 안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위한 보호의 약속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전도 28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이 경고를 받지 못했다는 핑계가 없게 되길 바랍니다. 빛은 항상 있어 옵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알길 원하면 빛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아무도 앞으로 재림교인들은 내가 미리 경고받은 적이 없다는 핑계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복음전도 28페이지입니다. 이것이 1906년도입니다. 1906년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전도 책 28페이지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잠에서 깨어나기 직전에 매우 감명 깊은 장면을 계시를 통하여 목격할 수 있었다. 나 자신이 잠에서 깨어난 듯이 보였으나 나는 우리 집에 있지는 않은 듯하였다. 나는 유리창을 통하여 무서운 화재를 보았다. 화이프는 계시 가운데 자기 집안에 있지 않고 어딘가 좀 다른 데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언제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당할 마지막 시대예요. 그때를 화이프님께서 계시 가운데 보시고 그때 지금 계시 가운데 자기가 가 있었어요. 다시 보세요. 여기에 지난 금요일 새벽 잠에서 깨어나기 직전에 매우 감명 깊은 장면을 계시를 통해서 목격할 수 있었다. 나 자신이 잠에서 깨어난 듯이 보였으나 나는 우리 집에 있지는 않는 듯했다. 나는 유리창을 통하여 무서운 화재를 보았다. 큰 불덩어리들이 지붕 위에 떨어지고 있었으며 이 불덩어리 속에서 불의 화살들이 사방으로 날아가는 것이었다. 타오르는 불은 끌 수 없었으며 많은 장소들이 소멸되었다. 9.11 사태 소방서들이 끌 수가 없었어요. 겁에 질린 사람들의 모습은 필설로 묘사하기에 어려운 것이었다. 한참 후에 나는 잠에서 깨어났으며 나 자신이 집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화이프는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앞으로 있을 환난과 그 두려운 재난에 대해서 계시 가운데 보시고 우리에게 많이 경고했습니다. 이 환난을 피하지 못하고 그 재난 가운데 휩싸게 될 때 그들이 무슨 우리 재림교인들이 도대체 무슨 핑계를 할 수 있을까요? 예언의 시를 가지고 예언의 시를 듣고 읽고 본 사람들이 무슨 핑계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시여 지금은 우리가 대도시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대도시에는 모든 자산들은 앞으로 부질없이 다 불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를 갈며 후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증거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백성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 빛 예배 설교는 삶을 소중히 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으며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애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 빛은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애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연구 단기 코스와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 빛은 생애의 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셔서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와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번호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